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거대 기업들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기로 5일 합의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영국 런던에서 이날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며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더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최한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국제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개혁하기 위해 G7 재무장관들이 역사적 합의에 다다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뒤 G7 재무장관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요하고 전례 없는 합의로 법인세율을 인하 경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이 5일 야와 디강 삼각주 지역에서 주민들과 충돌해 적어도 20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국영TV는 홀라이스웨 마을에서 정부군이 반정부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을 체포하면서 테러분자 3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에야와디주 카요파요의 한 마을에서 주민 20명이 사망했느냐는 로이터통신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상자 수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단행한 이후 미얀마 전역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로 민간정부를 무너뜨리고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구금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75만 회 접종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태미 덕스워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6일 밝혔습니다. 덕스워스 위원은 이날 크리스토퍼 쿤스 그리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함께 타이완 송샨 공항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덕스워스 위원은 미국 정부의 타이완에 대한 지원 가운데 하나로 먼저 코로나 백신 75만 회 접종분을 타이완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타이완의 필요와 협력 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타이완이 미국 정부의 초기 백신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 미국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정부가 어떤 백신을 제공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셉 우 타이완 외무부 장관은 미국의 백신 제공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E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터키가 5일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 난민촌을 공습해 적어도 3명이 사망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 난민촌을 없앨 것이라고 이라크 정부에 경고한 지 3일 뒤에 터키가 난민촌을 공격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난민촌이 테러 분자들 피난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이라크 보안관리는 이번 공습으로 사상자가 나왔다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터키군은 지난해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 PKK 기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터키군은 이라크 접경 30km 이내 지역에 화력과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국경 남쪽으로 180km 떨어진 마르크무르 난민촌이 20년 이상 난민들을 수용했다며 반군 양성소인 이곳을 없애야 한다고 지난 3일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을 지고 10조 달러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배상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개최된 공화당 행사에 나와 연설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정부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민주당과 전문가들도 인정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은 훌륭한 홍보맨이지만 훌륭한 의사는 아니다며 코로나 중국 기원설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서 그가 틀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가 위헌이라고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역법원의 로저 베니테스 판사는 최근 공개한 판결문에서 공격용 소총 금지가 실패한 정책이다며 이는 연방소총법 위조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소총법 위조는 총기 소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89년부터 공격용 소총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해 2019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개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를 비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과거 대북정책 조정관을 역임했던 국무부 2인자인데요. 북한의 대화를 촉구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셔먼 부장관이 이게 동남아 순방 중에 이달 초에 기자들과의 전화 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예.
아, 셔먼 부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를 임명한 데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또 다른 신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북한에 알렸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4월 31일이었죠. 대북정책 검토가 끝났음을 알리면서 그 이후에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셔먼 부장관 앞서서 그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셔먼 부장관은 사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굉장히 관련이 큰 인사고요. 직접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서 그 협상에 관여했던 인물인데요. 2000년 10월 달에 당시에 빌 클린턴 행정부였는데요. 이때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이 배석을 했었고요. 그 조명록 당시 제1부위원장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사이에 공동 커뮤니케죠. 공동 성명이 채택된 바가 있는데요. 이때 그 카운터파트 대화 상대인 강석주 외무성 부상과 함께 이 커뮤니케를 실질적으로 준비한 그런 인물입니다. 또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때에는 또 배석도 했었고요. 지금 부장관으로서 직접적으로 대북정책을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깊이 관여했었던 그런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셔먼 부장관이 이렇게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고 또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했는데요. 자, 어떤 점들로 인해서 공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이 이제 보면은 좀 쉽고도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 문제를 외교와 대화로 풀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이 북한에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웬디 셔먼 부장관도 이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에 나와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공이 북한에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안 넘어왔다 이렇게 해서 침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정리하면은 형식적으로는 공이 북한에 넘어갔지만 내용적으로는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은 그동안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일종의 미북 대화의 그 전제 조건을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고 얘기하거나 어쨌든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다 이런 일종의 이제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새로운 대북 정책 발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한 공동 성명에도 그렇고, 적대시 정책을 철폐한다, 또 이것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요구한 그 대화 재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종의 이제 그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고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적대시 정책 얘기는 없습니다. 그 미국도 안 하고 공동성명에도 없지만 미국의 이제 새로운 대북 정책 그리고 이번에 그 5월 21일 날 나온 미한 공동성명이 전반적으로 북한에게 그 나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을 했고 또 판문점 선언도 인정을 하고 또 단계적 해결, 실용적 접근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쭉 얘기해왔던 동시행동 또 단계적 접근 이거 갖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기도 지금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죠. 따라서 이제 공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역시 그 지금 그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된 성김 특별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그 사인 신호를 좀 뭐 보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지난번에 그 대북 그 정책 재검토를 마치면서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한다. 이걸 계속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싱가포르 선언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미북 관계 정상화도 있고 또 그 한반도 평화 체계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뭐 대북 적대시 정책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전략인지 어떤 속내인지 그것도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막 최현기 기자가 이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대화 복귀 여부를 고민 중일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가 나온 대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여기 그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완화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칙론에 있어서는 가령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라고 하는 단계적 이행을 거론하고 있고요. 또 최대 유연성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이 현재 시점에 그 판을 깨기보다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입장은 여전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근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니었지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이제 개인 명의에 글이 하나 실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글에 보면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서 실용적 접근이란 단어 그리고 최대 유연성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 개인 논평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이것은 권모술수에 불과하다.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이 개인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 북한의 관영 매체의 개인이 당국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런 형식으로 불만을 표명했다는 것은 여전히 미국과의 외교적 관여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대화 복귀 여부를 좀더 숙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성계임 국무부 특별대표가 지난 28일 한국 외교부의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또다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됐을까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김 미국의 이제 신임 대북 특별대표죠. 성김 특별대표가 이제 한국 외교부의 그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고 22일 날 전화 통화를 가진 데 이어서 28일 날 이제 두 번째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22일 날은 아시겠지만 이제 미한 정상회담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미한 아마 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합의된 내용 또 계획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아마 이행하는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28일 날에는 어떤 내용을 이제 또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그 북한이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발표되고서도 한달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난 지도 꽤한 2주 정도 됐는데도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그 미양 간의 어떤 그 후속 조치 이런 그왜 북한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들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을까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할수 있을지.
이게 사실 전임과 겸임은 좀 의미는 다르죠. 다만 현재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지금 아무런 그 재개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도네시아 대사를 맡고 있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바로 현직에서 내리기도 좀 그렇고요. 또
네.
대사직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는 그 의회의 인준청문회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는 현재 북한과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이제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그 의미는 미국이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의 시급성을 우선순위로 다룬다라는 메시지를 줄수 있고요.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좀더 적극적이다라는 또,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런 것도 될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특별대표 임명의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마당에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성김 특별대표 임명을 발표는 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특별하게 북한이 대화에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황에서 상황은 지금 조금 더 유동적이고 이런 상황인데요. 일부는 지금 대화가 진행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한다면 전임 특별대표를 삼아서 활발하게 주변국들과도 논의하고 또 북한의 신호 메시지, 대화 신호를 발신하고 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전임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5월 27일 베이징에서 리 룡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났습니다. 자, 왜 만났는지, 또 무슨 얘기를 했을지, 그 의미를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27일이죠. 중국의 그 왕이 외교부장이 베이징 조오대에서 리용남 이제 북한 대사를 만났습니다. 리용남 대사가 이제 2월에 그 베이징 주재 이제 북한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건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측에서 이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사진을. 이것을 보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리 대사하고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환담을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팔짱을 끼면서 기념사진을 그 찍는 이런 그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이제 그 보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공개된 그 발언 그걸 보니까 그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은 조선을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말했는데 이것은 아마 그 북한이 바라는 일종의 그 경제 원조를 언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이번에 그 만나고 또 이렇게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은 역시 그 5월 21일 날 그 워싱턴에서 있었던 그 미한 정상회담을 의식한 제스처 아니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그 미한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이제 미국에 상당히 기우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강조하는 그래서 타이완 문제도 언급을 하는 그런 그 제스처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맞서서 자신들의 그 동맹인 북중 관계를 일종의 그 이렇게 우리도 강하다 관계가 긴밀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겠냐 이렇게들 보는 관측통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핵심 인사였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얘기를 해보죠. 이 비건 전 부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난 뒤 첫 인터뷰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예, 비건 전 부장관이 사실 언론은 아니었고요. 미국 군축협회라고 하는 민간단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군축협회에서 발행하는 이제 소식지도 있는데요. 예. 여기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가능한 선택들 가운데에서 베스트, 가장 낫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건 전 부장관은 조금 그것과는 좀 상치되는 듯한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과거에 시도됐던 다른 여러 그 대북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르지 않은 대북 정책을 가지고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논리적이고 가능한 선택 중에 베스트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걸로 그 과거와는 다른 실패한 과거의 정책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배치된다고 할까요? 그런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건 부장관은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냈고 또 부장관까지 오르면서 대북정책을 실무적으로 관장한 분이고요.
예.
북한 측과 8차례 임기 중에 협상을 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을 수행해서 김정은 위원장 면담에 배석도 했고요. 그래서 북한의 대미 인식이라든지 비핵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정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비건 부장관이 협상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은 또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뭐 믿을 만한 소통 채널을 열라 이렇게 충고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네, 비건 전 부장관이 이번에 이제 하면서 그 북한과 믿을 만한 소통 채널을 열라 이렇게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일종의 그 충고를 했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건 추측해 보면은 비건 전 부장관이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 대북 접촉 경험에서 이제 나온 일종의 충고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이 이제 그 대북 정책 특별 대표에 임명된 게 2018년 8월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북한과 여러 접촉, 협상 이런 것을 했었는데 당시에 보면은 그 북측 대표하고 비건 부장관이 만나서 비핵화 이제 하자고 그런 거니까요. 비핵화 정의를 하고 또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 그때 정황을 보면은 당시 그 비건은 북한의 그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상을 자신의 그 상대역 카운터파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비건 그 특별 대표가 당시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좀 만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의했고 또 평양에서도 이제 만날 뜻을 밝혔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결국 오스트리아 빈에도 안 나오고 또 평양에 가서도 누구 딴 사람을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의 몇 달 동안 그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 비핵화 협상을 시도는 했지만 그 제대로 못 만나서 사람을 그 협상 상대를 못 만나서 협상을 못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에서는 그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제 핵 문제를 주로 그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자신의 상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건을 뭐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둘이 앉아서 공식으로 무슨 비핵화 협상을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건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의 이제 김혁철 대미 특별 대표를 이제 만나서 일종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 실무회담을 열었는데요. 당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 김혁철 그 북한 측 대표는 핵 문제를 얘기하자 그랬더니 나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핵 문제는 얘기 못하고 나머지 문제만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정상회담이 돼서 결국 이제 하노이 그 회담이 이제 결렬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비건이 그 전 부장관이 이번에 그 믿을 만한 그 소통 채널을 열라고 한 것도 누가 이제 그 비핵화 협상을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잘 만나고 협상 소통 채널을 잘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본인이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이 믿을 만한 소통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두 나라의 협상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또 기본적인 건데요.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이 믿을 만한 소통 채널을 비건 전 부장관이 이렇게 강조한 거는 북한은 좀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확고하게 전달받고 또 거기에 힘이 실려서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상대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북한 측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뜻을 충분히 실어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해서 전권을 갖고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상대를 말하자면 제시해 주라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또 북한 정권이 오래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또 지적했는데 이것도 뭐 좀 같은 맥락인가요?
예, 비건 부장관의 전 부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 북한이 이게 말다툼을 하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약속은 취소하고 포기는 또 가능한 한 조금만 하고 싶어 하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리길 바랬다. 그러니까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 측과 협상을 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깊게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이유나 배경을 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북한 정권이 협상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대화 방식보다는 뭔가 좀 퇴행적인 그런 주장들에 머물러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건 전 부장관이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배경을 또 설명을 했는데요. 역시 비핵화 문제를 실무회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상회담으로 올린 것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앞에도 뭐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비핵화 문제는 그 실무회담에서는 아무런 합의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정상회담으로 이제 바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타결을 시도하다가 결국 이제 결렬된 건데요. 비건 전 부장관이 바로 이제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 하노이 회담은 결론 부분만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다섯 개 제재를 해제하라 그리고 영변핵시설 폐기를 하겠다. 그러 이런 주장이 맞서다가 결국 결렬이 됐다. 이제 이런 것인데요. 실제로 당시 그 하노이 그 정상회담 그 상황을 보면 훨씬 그 협상이 복잡하고 혼선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언론 상황을 보면 협상이 이제 결렬되기 직전에 북한의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 측에 와서 영변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건 대표가 그럼 영변을 포기한다는 것이 그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포기한다는 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그 정확한 답변 그렇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 명확한 답변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핵시설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인정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영변도 다 폐기를 한다고 이런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북한이 그 비핵화 협상에 나왔지만 비핵화를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돼서 그 협상이 좀 결렬되고만 이런 것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실무 회담을 그 역시 제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완성된 어떤 하나의 안을 가지고 역시 그 정상회담에 올리는 이런 방법이 좋고 그 실수에 가깝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를 비난한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북한이 31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로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이 앞서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개인 명의의 논평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최근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난을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아울러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감 내지는 불만으로도 해석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 더 그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그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하는 비난에 대한 설명은 그렇습니다. 북한 측은 이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비 경쟁을 조장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주변 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실현해 보려는 속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미사일 지침 그 이전에 보면은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푼 건데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겨냥한다라고 하면은 800km라면은 북한 그 북쪽 끝까지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해제한 것은 그야말로 한국 이외에도 주변 나라 의미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렇지만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앞으로 그 개발과 관련해서 자체 미사일, 위성, 인공위성이죠. 로켓을 쏘아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정학적인, 순전히 지정학적인 군사적 측면의 의도에 말하자면 그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은 이것을 좀 더 큰 틀에서 국가 말하자면 주권, 군사 주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과도 연관된 그런 꼭 필요한 말하자면 지침 해제였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번에 논평을 발표한 김명철이 과거 일본 조총련에서 활동하던 그 김명철과 같은 인물인지 최 기자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명철 씨는 저도 과거 그 도쿄에서 이제 만나본 적이 있는 인물인데요.
네.
조총련의 그 친북 인사고, 일본 도쿄에 있는 그 한미평화센터 센터장으로 있었고, 과거에는 그 홍콩에 있는 언론이죠. 그 아시아 타임스에 이제 기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인물이고요.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또 일종의 그 별명이 있는데요. 북한의 대변인이다 이런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나서도 당신이 진짜로 북한 대변인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 김명철 씨는 내가 북한 정부의 그 공식 대변인은 아니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북한 정부와 상당히 일치하고 의중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 그런 그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것도 형식적으로는 그 김명철 그 국제평론가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 북한 정권의 그 같은 의중, 느낌, 이런 감정 이런 것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국무부도 북한의 논평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특별한 논평은 아니고요. 이번 그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또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의미의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북한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이것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주변국을 겨냥한 그런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한국 정부로서는 또 이것이 오랫동안 그 필요하고, 그래서 주권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요구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의 전문가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죠.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Something to pick on the recent summit. Obviously lifting the guidelines, which is something we've talked with the South Koreans
켄
about.
고스 국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논의해온 미사일 지침 종료는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이 여전하다고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지침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볼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김명철 그 명예 논평은 미국의 그 새로운 대북 정책보다는 주로 이제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미 한국은 북한 전역을 그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800km의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 지침 제한 해제는 한국 측에서는 별 북한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시점에 이것을 그 발표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 미사일 지침을 부각시켜서 중국을 한층 북한 측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자, 한편 논평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설레발이다, 뭐 비루한 꼴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참 그냥 심한 비난을 했는데, 자, 이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그뭐 때문입니까?
예, 저 북한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그 남북관계가 이제 그야말로 상당히 여러 차원에서 막힌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을 심심치 않게 아주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해왔는데요.
예.
사실 뭐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북한의 입장은 한국의 문 대통령이 그 미국의 입장을 추수한다, 추종한다, 이런 비난을 계속해왔던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 남북 간에 군사 분야 합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첨단 무기 등을 계속해서 수입해서 들여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 당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한국 정부도 이 논평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예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 가지만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 장관이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서 금강산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참 관심이 가는 얘기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월 1일이죠. 그 한국의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현정은 그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서 금강산 개별 관광은 이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정상화는 2018년 9월 그 평양 선언에도 합의된 내용이고 또 이를 통해서 그 이산가족 면회소 문제도 다시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그 이것은 개별 관광 이 개별 하나의 문제보다는 미얀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한국에서는 북한을 미북 협상 또는 남북 그 회담의 그 대화 테이블로 이뤄내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유인책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네네.
앞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번에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금강산 개별 관광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북한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를 할 것인지 또 대화를 한다 그러면 한국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과거처럼 미북 간의 직거래를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또 연합훈련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상황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북한의 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웬디 샤먼 국무부 부장관이 밝힌 소식과 함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북한이 개인 논평을 통해서 미사일 지침 종료를 비난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5대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뷰캐넌 행정부 때 백악관 안주인 역할은 조카 딸 해리어트 레인이 맡았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해리어트 레인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1857년 3월 4일, 워싱턴에서 15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무도회가 열렸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자 대통령 찬가에 맞춰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잠시 대통령에게 쏠렸던 사람들의 시선은 곧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고정됐다.
네, 이 여성의 이름은 해리어트 레인,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의 조카였습니다. 해리어트는 1830년에 뷰캐넌 대통령의 여동생 제인과 그 남편 엘리어트 레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10살 때 고아가 되면서 뷰캐넌 대통령이 맡아서 길렀습니다.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의 사저였던 위틀랜드의 부소장 제니퍼 월튼 씨의 설명입니다. 1839년에 해리어트 레인의 어머니가 사망했고요. 얼마 안 돼서 1840년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해리어트에게 후견인을 직접 고르게 했더니 외삼촌 제임스 뷰캐넌을 골랐다고 합니다.
친척 가운데 해리어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뷰캐넌이었다는 거죠. 해리어트의 가족은 제임스 뷰캐넌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습니다. 뷰캐넌이 자주 해리어트네 집을 방문하곤 했죠.
결혼도 하지 않은 제임스 뷰캐넌이 어린 해리어트를 맡은 건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임스 뷰캐넌이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살펴볼까요?
Yes, there are some rumors about his early life. We do know that he
제임스 뷰캐넌의 젊은 시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소문이 있죠. 뷰캐넌이 젊었을 때 약혼한 일이 있는데요. 의견 차이가 있어서 파혼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여성이 죽었죠. 그러자 뷰캐넌이 전 약혼녀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서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생 결혼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윌리엄 킹 상원의원과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동성애 관계였다는 설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당시 워싱턴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요. 거처할 만한 곳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았죠.
해리어트를 맡은 제임스 뷰캐넌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해리어트는 어린 숙녀라기보다는 말괄량이에 가까웠던 건데요. 해리어트를 훌륭한 숙녀로 기르겠다고 결심한 뷰캐넌은 랭카스터에 있는 기숙학교에 해리어트를 보냈습니다.
크로포드 자매가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지나치게 엄격해서 해리어트가 못 견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죠. 그곳에서 해리어트가 교육을 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DC의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예비 신부학교에 해리어트를 보냈죠. 그곳에서 해리어트가 공부를 마쳤는데 미술과 음악, 언어 등을 배우면서 훌륭한 숙녀가 됐습니다.
1854년 영국 주재 미국 공사로 임명된 제임스 뷰캐넌은 해리어트를 영국에 데려갔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사를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대사나 마찬가지였는데요. 해리어트는 밝은 성격과 우아한 태도로 영국 궁정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1854년 4월 해리어트 레인이 빅토리아 여왕을 아련하러 영국 궁정에 나타났다. 옷자락이 90m에 달하는 드레스로 궁정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해리어트 레인. 완벽한 예의범절과 상냥한 미소로 빅토리아 여왕을 감탄하게 했다.
네, 빅토리아 영국 여왕은 해리어트 레인에게 대사 부인이란 지위를 내렸는데요. 나중에 제임스 뷰캐넌의 임기가 끝나서 해리어트 레인이 영국을 떠나게 되자 몹시 섭섭해했습니다. 해리어트 레인과 빅토리아 여왕의 우정은 평생 계속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리어트 레인은 외삼촌 제임스 뷰캐넌이 정치 생활을 하는데 큰 자산이 됐습니다. 다시 제임스 뷰캐넌의 사저였던 역사 유적지 위틀랜드의 제니퍼 월튼 부소장입니다.
뷰캐넌은 약간 구식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반면에 해리어트 레인은 외향적이고 유행에 앞서갔기 때문에 서로 잘 균형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1844년부터 꾸준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제임스 뷰캐넌은 마침내 1856년에 후보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의 15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해리어트 레인은 아내가 없는 외삼촌을 위해서 백악관에 함께 들어와 살며 안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어스 행정부 때 백악관이 몹시 침울한 곳이었는데 백악관이 활기를 띠게 했죠. 해리어트 레인은 백악관을 즐거운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사교 모임을 많이 열었죠. 미국인들이 해리어트 레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인기가 아주 대단했죠.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해리어트란 이름을 붙였고 해리어트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따라했습니다. 해리어트 레인은 명함판 사진을 대량으로 찍어서 뒤에 사인을 한 뒤 사람들에게 보내곤 했는데요. 아마 그렇게 한 첫 퍼스트 레이드일 겁니다.
해리어트 레인은 또한 예술 홍보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에서 음악회를 열었고 예술가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또 원주민 인디언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했는데요. 해리엇 레인이 원주민 인디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의 예술 작품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리엇은 원주민 인디언 예술을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고요.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길 바랐습니다. 원주민 인디언 미술을 조사하면서 그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생활 여건에 관해서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의 복지 향상과 그들 작품의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게 된 거죠.
해리엇 레인은 영국에 있을 때부터 미술품을 수집했는데요. 해리엇가 수집한 미술 작품은 유언에 따라서 나중에 워싱턴의 코코란 미술관과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기부됐습니다. 해리엇 레인은 또 교도소 개혁과 의료 개혁 등을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하지만 해리엇 레인이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미국이 내전으로 치닫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는데요. 잠시나마 복잡한 정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거죠. 여러 가지 멋진 행사를 열어서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죠. 사람들 기분을 다소 북돋아줬습니다.
해리엇 레인은 백악관에서 만찬을 열 때 자리 배치에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게 했는데요. 이런 해리엇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뷰캐넌 행정부 때 남부 7개 주가 미 연방에서 탈퇴했습니다. 1861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제임스 뷰캐넌은 해리엇와 함께 펜실베니아 랭카스터군에 사저 위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네 말이 진심이란 걸 난 안단다. 하지만 네가 그러길 바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구나. 내가 오랫동안 네 결혼을 소망해왔다는 걸 너도 잘 알잖니. 너한테 걸맞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말이지.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정착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존스톤과 함께라면 네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1865년 10월, 조카 해리엇 레인이 잠시 집을 비웠을 때 제임스 뷰캐넌이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해리엇 레인은 1866년에 만으로 35살이 넘어서야 결혼했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여성은 2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해리엇 레인이 이렇게 늦게 결혼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시 제니퍼 월튼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좀 나이가 들어서 신중하게 배우자를 고를 수 있을 때까지 결혼을 늦추라고 제임스 뷰캐넌이 조언했습니다. 해리엇 레인은 헨리 엘리엇 존슨이란 메릴랜드 볼티모어 출신 남성과 결혼했는데요.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제임스 뷰캐넌과 해리엇 레인이 즐겨 찾았던 펜실베니아 휴양지에서 어렸을 때 처음 만났죠. 그 뒤 멀어졌다가 나중에 같은 휴양지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해리엇은 1866년 1월에 결혼할 때까지 위틀랜드에서 외삼촌과 같이 살았습니다. 쿠바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볼티모어에 정착했죠.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해리엇가 외삼촌의 조언을 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의견 대립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조카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썼던 제임스 뷰캐넌은 해리엇에게 온 우편물을 먼저 뜯어보고 사생활에 간섭하곤 했는데요. 해리엇은 외삼촌의 그런 행동에 반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엇 레인은 제임스 뷰캐넌의 인생에서 훌륭한 동반자 역할을 했는데요. 사려 깊고 신중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뷰캐넌 대통령이 해리엇의 의견을 높이 샀습니다.
사실 해리엇의 삶은 비극으로 얼룩졌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잃었죠. 어려서 부모를 잃었고요. 아들들과 남편도 다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해리엇 레인은 그런 일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로 돌렸죠. 그것이 해리엇 레인의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5대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의 조카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맡았던 해리어트 레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부인 메리 링컨 편을 보내드립니다.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거대 기업들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기로 5일 합의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영국 런던에서 이날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며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더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최한 영국의 리시 스낙 재무장관은 국제조세체계를 디지털 세대에 적합하게 개혁하기 위해 G7 재무장관들이 역사적 합의에 다다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장관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요하고 전례 없는 합의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이 5일 에야와디강 삼각주 지역에서 주민들과 충돌해 적어도 20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국영TV는 홀라이스웨 마을에서 정부군이 반정부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을 체포하면서 테러분자 3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에야와디주 카요파요의 한 마을에서 주민 20명이 사망했느냐는 로이터통신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상자 수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단행한 이후 미얀마 전역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로 민간정부를 무너뜨리고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구금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75만 회 접종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태미 덕스워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6일 밝혔습니다. 덕스워스 의원은 이날 크리스토퍼 쿤스 그리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함께 타이완 송샨공항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덕스워스 의원은 미국 정부의 타이완에 대한 지원 가운데 하나로 먼저 코로나 백신 75만 회 접종분을 타이완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덕스워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타이완의 필요와 협력 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타이완이 미국 정부의 초기 백신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 미국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정부가 어떤 백신을 제공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터키가 5일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 난민촌을 공습해 적어도 3명이 사망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쿠르드 난민촌을 없앨 것이라고 이라크 정부에 경고한 뒤 3일 뒤에 터키가 난민촌을 공격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난민촌이 테러 분자들 피난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이라크 보안관리는 이번 공습으로 사상자가 나왔다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터키군은 지난해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 PKK 기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터키군은 이라크 접경 30km 이내 지역에 화력과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을 지고 10조 달러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배상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개최된 공화당 행사에 나와 연설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정부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민주당과 전문가들도 인정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은 훌륭한 홍보맨이지만 훌륭한 의사는 아니다라며 코로나 중국 기원설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서 틀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가 위헌이라고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역법원의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최근 공개된 판결문에서 공용용 소총 금지가 실패한 정책이다라며 이는 연방수정헌법 2조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정헌법 2조는 총기 소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89년부터 공격용 소총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에 반대해 2019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국 내 7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공격용 소총의 판매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6월 6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